내일부터 특별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 이번 특새뿐만 아니라 또 겨울 선교 내내 우리 주제가 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에 걸쳐 기록이 된 아주 큰 책입니다. 두 구분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원래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으며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가, 그 원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체가 그렇게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속사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구속사입니다. 근데 오늘 그 구속사가 시작되는 첫머리의 첫절입니다. 본문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젠가 한번 성남 쪽을 지나가다가 차가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무심히 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부동산 업소가 쭉 늘어섰는데 어느 부동산에 이 성경 구절이 딱 그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분명 예수 믿는 분일 텐데 이 구절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자기 업소에다가 이 구절을 걸어놓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이사를 앞둔 가정이었습니다. 그 미리 이렇게 제목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제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글쎄요, 아주 심각한 성경 구절에 대한 오용이고 남용이죠. 뭐 이 구절뿐이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렇다면 특별한 새벽을 앞두고 또 겨울 선교를 앞두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 구절은 어떤 원칙이 되고 우리 일생의 원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일까를 한번 이 시간 주시는 차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선 그 진위 여부는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장소를 먼저 좀 보십시다. 11장 31절을 좀 볼까요? 그 앞에 부분이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를 떠났다고 되어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위치는 갈대아 우릅니까? 하란입니까? 자,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막을 통해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란에서 처음 나타난 걸로 알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가 드러났어요.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를 다른 말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 이게 하란에서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살던 지역인 갈대아인의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그 지역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기록의 하란에 나타났던 것은 사실상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창세기 11장 31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이주와 행로의 주도권을 아브람이 갖고 있습니까? 데라가 갖고 있습니까? 주어가 데라가 돼 있어요. 데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식선에서 주도권이 아브람에게 있어야 됩니까? 데라에게 있어야 됩니까? 아브람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했는데 옮긴 주도권은 기록상 정확하게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로 돼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 문화와 가족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아직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된 시기가 아니었어. 이때는 소위 이제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대통령,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통치권자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말이 우상의 의미와 그 지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 이 지역 사람들은 저마다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떤 신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를 하시는데 아무도 뿌리쳐낼 수 없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선명한 계시가 어떤 신으로부터 임한 거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그려주십니다. 자, 이 문제를 당연히 그 당시 사회 구조상 누구랑 의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꿈을 또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한 계시입니다. 이 당시 또이 지역 자체가 옆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큰 강이죠. 그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어요.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 침투물들이 도시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점 그 황토색 진흙에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연재해죠. 그러던 순간에 아들은 어떤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대통령이요, 제사장이요, 집안의 어른격인 데라가 들어보니, 아니, 내용이 무시할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역의 상황도 그렇거니와 옮겨보자 해서 모든 식구들을 통솔해서 옮긴 겁니다. 옮기는데 그냥 그대로 쭉간게 아니라 11장 31절을 다시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앞을 보세요. 쭉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죠? 오늘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땅이 아니에요. 그 하란은 어느 지역이냐? 가나안 땅을 가다가 이제 하란을 지나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앞에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되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 하란에서 머뭇거린 겁니다. 왜?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절연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원래 그 어원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이 가족이 어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앞에 유유히 큰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쉽게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건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의 문명 못지않게 화려했던 곳입니다. 그냥 여기서 주저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잠시 인간의 머뭇거림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게 하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자기에게 이 하란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는 머뭇거리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하란은 뭡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머뭇거려지는 하란은 뭡니까? 주저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하란이 있어요. 지금 데라가 바로 그 하란에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도권자인, 지금 여기까지의 모든 행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데라를 걷어가 버립니다. 데라를 역사 속에 치워버려요. 그러자마자 데라의 죽음을 마치 성경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무슨 길을 재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갈대아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여기 왜 머물러 있느냐? 왜 여기서 지체하고 있느냐?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주셨던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났던 그 약속을 이 갈대아 우르가 아닌 머뭇거렸던 땅 하란에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이미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떠난 게 아니죠. 머뭇거리는 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뭇거리는 건 떠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부 기독교의 진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예수쟁이들은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5계명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10계명 강의를 통해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은 틀렸다 맞았다 개념의 옳으니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본성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지켜야 될 행동 원리가 부모 공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말하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에 그 곡해된 진의는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좀 한번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 했을 때 고향은 에레츠를 얘기하는데 땅입니다. 땅. 땅을 떠나라 그 말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취함을 입은 존재들이죠? 흙에서 취함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보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순리였습니다.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에레츠예요. 땅이에요. 그 말은 인간의 죄된 근본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친척을 몰래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친척. 혈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맺어진 모든 혈연은 사실상 뭡니까? 자기 확장이에요. 자기 증대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친인척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게 사실은 자아확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이 두 가지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걸 총칭해서 아비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벳, 아부, 벳, 무슨 집이죠. 그 다음에 아비는 아부, 아부, 벳, 아부. 이것이 내 아버지, 내가 거기서 근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아픈 지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떠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넜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예수님의 등에 엎여 건넨 겁니다. 떠난 겁니다. 떠나! 떠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제 해석인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긴 땅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 뭘까요? 청파동일까요? 분당일까요? 동탄일까요?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이런 본문을 부동산 가게에다 걸어놓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부터 성경을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만 쭉 읽고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게 일관되게 나타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반드시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 여러분. 그럼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건 뭘 약속한다는 다른 말이 됩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첫째,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우리가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써선 안 돼요. 그건 일본 시각에서 합방이지. 말 그대로 그날은 국치일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날이에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땅과 자손이에요. 여기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새로운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나라는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죠?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자손을 주리라. 그럼 이 세 개가 합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나라를 말했는데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읽읍시다. 29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유업으로 이을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도 그는 순조롭게 항상 경건하게 생활을 했던 인물이 아니고 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다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입니까? 조상들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 복수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되어야 돼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었어요? 예,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것이 감추고 싶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뭘 섬기고 있었던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엉뚱한 얘기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든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외롭게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홀로 불굴의 의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간 사이에 아브라함은 몽둥이를 들고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소설을 썼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방불하게 여전히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의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뭐지? 그는 그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그 의논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가정 전체가 그 당시 그 지역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동을 하게 되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강을 건너기 직전 하란에서 머뭇거리게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꿈이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결정적인 변화를 계기로 다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로지 선물이며 하나님이 홀로 주도하시는 역사이고 선물인가를, 은혜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거짓말에 비겁한 짓을 합니다. 그 넘어짐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거짓말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비열함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훗날 히브리 기자를 통해 이렇게 멋지게 결말을 맺게 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왜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넘어짐 속에 같이 있었고 그의 비열함 속에 같이 있었고 그의 처절한 못남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이간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못남과 여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넘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럼 이 비전은 뭘까요? 1년 12달, 넉 달만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도 인생이 되어서도 안 돼요. 1년 365일, 12달.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임무를 주셨습니까? 어떤 지위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인품을 주셨습니까?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온 땅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확장되고 흘러나가는 것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제자로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의 약속은 놀랍게도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선교사처럼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남으면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3주간의 특세는 적어도 이런 근본 인식이 동기가 바뀌고 이젠 등떠밀어 동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아직도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에 주의 복음이 나의 조그만 몸짓을 통해 순종을 통해 흘러가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꼭 보란듯 그럴듯 성공한 모습으로만 선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그분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시간 남고 돈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시간 없어도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의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2015년 겨울 특세의 주제가 앞으로 평생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제가 되고 순종의 근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중단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하란을, 우리의 갈대와 우르를 과감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길 떠나는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한 모든 분깃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시간, 은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